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빛 새벽 시간에 김영호 목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잘 이해하셨습니까? 오늘도 지난 시간 내용과 연결되기 때문에 잘 이해하셨어야지 오늘 것도 잘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한때, 두때, 밤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것인데요. 제가 계속 부탁드립니다. 쉽지 않으니까요.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세요. 626-374-9480번요. 김영진 목사님께 연락하셔도 됩니다. 626-497-8199번입니다. 말씀, 다니엘 7장 23절로 25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지요.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받으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리라.
네, 목사님 같은 성경 말씀을 연속 세 주째 하시는 것이네요.
아직 이 말씀 내용을 다 이야기 못했기 때문에 제가 자꾸 봉독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게 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아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아마도 본 성경 구절의 마지막 내용인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은 그 자체가 상징적 표현으로 보이죠. 이 때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성경의 해석을 찾아봐야겠는데요. 다니엘 11장 13절에 대답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 다니엘 11장 13절.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대곧몇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여기에 몇 대, 곧몇 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때는 몇 해라고 할 때에 해를 뜻합니다. 곧 연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 때는 1년, 두 때는 2년, 반 때는 반년입니다. 합해서 3년 반이죠. 그러니까 작은 뿔이 전성기를 누리는 기간입니다. 때와 법을 변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성도들을 괴롭히는 일을 3년 반 동안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 3년 반이라는 당시에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루라도 힘들고 지겹겠지만 그래도 그리 긴 세월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참, 그런데 목사님, 지난 시간에 구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는 오해에 대하여 말씀한다고 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한때, 두때, 반때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깜짝 잊었네요.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을 하긴 했는데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멸절하라 또는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참 중요하거든요. 언젠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했습니다마는 한번 말한 것 같기도 한데요. 또 지난 시간에 이 말이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얘기하는 게 좋기도 하겠네요. 성경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살아있는 존재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고 단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하셨잖아요. 아담이 그것을 먹었을 때에 그는 죽은 것이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이룰 수 있도록 사형 집행이 얼마 동안 유예된 그 생명으로만 살아있는 것이거든요. 마치 사형수가 사형 집행일까지 살아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비유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세상 사형수와 다른 것은 아담은 근본적으로 생명 자체를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서 태어나는 후손은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망의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 안에서 다 죽었다고 성경이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두면 멸절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거든요.
네.
아, 누군가가 그들을 진멸되고 멸절되는 그 상태에서 건져내어주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멸절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손댈 필요 없이 그냥 멸절되는 것입니다.
네.
에, 이것이 이 세상의 아담의 후손들의 실상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실 수가 없어서 독생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들의 죽음을 대신 당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영생할 수 있는 조처를 취해 주신 것이거든요.
네.
구약시대도 역시 이 복음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전해졌고 더 올라가면 이미 우리가 공부한 대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힐 때 죽은 짐승이 바로 구주의 희생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렇게 속죄제를 드릴 때 오실 구주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되고 이렇게 고백할 때에 영생의 약속을 받고 그것을 장차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려주시려고 하는 모든 조치를 다 했는데도 결코 유예된 기간 동안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한계가 지나칠 때에는요. 하는 수 없이 그들을 멸절하는 상태로 그냥 두시게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것은 살 기회를 완전히 거절하고 죽기로 각오하고 살려주시려는 분을 오히려 대적할 때 취하는 조치거든요.
예.
예, 그들을 죽은 상태로 그냥 두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죽은 자의 세계로 보내주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산 자의 세계에는 죽은 자가 있을 수 없잖아요.
네.
예, 멸절하는 것이나 진멸하는 것은 죽은 자를 처리해 주는 것인데 곧 장례식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네.
예, 어쩌면은 들으시는 분들에게 이 말이 궤변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은요. 성경의 복음은 분명히 이것을 가르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예수께서 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네.
예,
아, 그 말씀 언제 하신 것 같습니다만
예.
아마 애청자들께서 잊어버리셨는지도 모르겠네요.
예.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악인들에 대한 진멸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예.
중세 교권이 이단이라고 정의한 사람들을 그렇게 처리했다라는 뜻이죠?
예, 그렇지요. 예. 이 탈레반들이요. 문자대로 불상도 깨뜨리고 여자들은 교육도 받지 마라. 또는 혼자서는 밖에 나오지도 마라 한 것과 같은 그런 맥락으로 모세 오경의 말씀을 오직 율법적으로 율법 조문으로 보기 때문에 빚어지는 비극들입니다.
네.
그 속에 담겨있는 구원과 생명의 복음을 깨달으면은 제가 설명한 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중세의 교권이 그렇게 성도를 핍박한 이면에는 복음에 대한 오해가 사상의 주류가 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아마 애청자들이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본론으로 넘어가죠.
예, 네. 그러죠.
예.
이제는 정말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한 설명을 하실 차례인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을 다시 반복하면요.
예.
3년 반이라는 시간은 당시에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루라도 힘들고 지겹겠지만
예.
그래도 그리 긴 세월은 아닌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예,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예,
예 그것이 실제적인 연수라면 막 그렇기도 하겠죠. 3년
예.
반요.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이 상징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그것이 해수로는 3년 반이고요. 그런데 달수로는 42달이죠.
예.
네, 날짜로 세어보면은 1260일이 됩니다.
예.
한때, 두때, 반때가 1260일이라는 것도 성경이 해석하고 있거든요. 계시록
예.
12장 6절과 1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예.
12장
예, 14절
6절과 14절
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예, 고맙습니다. 6절에는 1260일 동안 광야에서 양육을 받도록 예비된 곳이 있다고 했고요.
네.
그 다음에 14절에는 한때, 두때, 반때를 광야에서 양육받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기간이라는 것을 스스로 잘 해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 때, 두 때, 반 때는 1260일 간이거든요. 아, 성경에는 이 기간에 대한 말이 일곱 번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두 번 나오고요. 계시록에 다섯 번 나옵니다. 네. 어떤 때는 한 때, 두 때, 반 때라고 하고요. 어떤 때는 마흔 두 달이라고 하고요. 또 어떤 곳에는 1260일이라고 했죠. 예, 다 같은 기간입니다. 네. 예, 이런 표현들로 해서 성경의 한 달은 30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도록 하셨고요. 네. 왜냐하면 3년 반이 42개월이고 그것이 1260일이니까 한 달은 30일이 아주 정확합니다. 네. 그런데 이것들이 다 상징적 예언에서 계시된 날수들이거든요. 네. 예, 예언적 상징으로 주어진 날의 1일은 역사적 실제 연대로는 1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거든요. 네. 그것이 에스겔 4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에스겔 4장 6절. 그 수가 적어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예, 감사합니다. 40일로 정하였나니 예언적 날수거든요. 그것은 1일이 1년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언적 1일이 역사적으로는 1년이라고 그렇게 계산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신 원칙입니다. 예. 예, 그래서 한 때, 두 때, 반 때, 1260일은 곧 1260년이라는 역사적 기나 긴 기간입니다. 예. 이 기간 동안 작은 뿔이 세력을 떨치겠다는 예언이죠. 예.
예. 아, 그냥 3년 반도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닐 텐데요. 예. 1260년. 참으로 긴 기간이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있을 일입니까? 현재로부터 미래 일입니까? 아니면 이미 우리에게는 과거의 사건입니까?
예, 글쎄요. 우리는 이미 과거에 지나간 사건으로 봅니다. 예. 예,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미래의 일로 보기도 하는데, 특히 세대주의 신학자들은 미래 사건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를 아는 것은 유익할 것 같은데요.
글쎄요. 유익할는지 혼란할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아무튼 이 성경의 설명을 들어보면 대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성경의 대답을 듣는 것이 바른 순서이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이제까지 우리는 작은 뿔의 정체가 무엇인지 살폈잖아요. 예. 그것은 로마라는 제국에서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으로 이루어진 여러 나라들이 발생한 것이 열뿔로 표상되었고요. 예. 그런 나라가 성립된 후에 또 제국 로마의 영토 안에서 다른 한 작은 나라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교권 로마라고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것이 전성기를 누리는 기간이 1260년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아, 이 설명이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확실하다면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예. 예, 미래 사건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 작은 뿔을 역사의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라고 해석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야기는 상당히 전문적인 것이라서 이 방송 강론으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요. 예. 예,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하여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8장 강론할 때 좀 더 이야기를 자세히 나눌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가 이해하는 것을 말씀해야 할 것 같네요.
예, 그렇게 하죠. 그렇다면 목사님, 1260년이 언제부터입니까? 아무 때나 막연하게 그 기간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예, 그렇게 예. 하면 결코 안 되죠. 예. 예. 우리가 이미 두 시간에 걸쳐서 작은 뿌리 행한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 예, 새 뿔을 뿌리채 뽑은 사건 우리 다 기억하죠. 애청자들께서도 그 기억하실 것이죠. 예. 아, 그것이 동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의 칙령과 관계된 것도 우리가 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예, 그 칙령은 533년에 선포되고 534년에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에 실려서 법이 예, 법적 효력을 발생하도록 되었다는 이야기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것은 로마의 교구장이 모든 기독교의 수장이 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칙령이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것을 반대하는 국가들이 헤룰리, 반달서, 동고트라는 것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 세력들이 뿌리채 뽑힌 새 뿌리인데요. 그의 마지막으로 뽑힌 것이 538년입니다.
예. 예,
이때부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칙령, 즉 로마 교구장이 모든 기독교의 머리가 된다는 그 법령이 아무런 방해 없이 시행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1260년 동안 전성기를 누리며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때와 법을 변개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지요.
네.
예, 이 기간을 역사가들은 암흑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
마태 5장 14절로 16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단체가 바로 교회거든요.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의 빛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소위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는 중세를 역사가들은 그 무슨 시대라고 말합니까?
예. 암흑시대.
예. 암흑시대라고 말하죠.
예. 예.
그때 세상을 지배한 교회는 결코 빛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이 증거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
예, 그것은 암흑 세력이 주장하는 집단이라는 말이 되죠.
예.
이게 참 두려운 일입니다. 겉으로는 가장 아름다운 기독교의 형태로 있는데 실제로는 암흑 시대의 주역이었다고 하니까요.
예.
아, 예, 참 두려운 일이죠.
예. 예. 그러니까 1260년의 시작은 기원 538년이라는 말씀인데요.
예.
그때부터 계산하면 그 끝이 기원 1798년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때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 이 서양사를 살피면요. 그때가 프랑스 혁명 시기입니다.
예.
이 시간에 혁명의 배경을 다 말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요. 또 그럴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그 기간에 이 교권국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아마 우리가 좀 알아보면 안 되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은요, 귀족과 성직자들에 대한 일반 민중들의 반감이 폭발하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예.
네, 프랑스 인구 전체의 2%밖에 안 되는 성직자와 귀족이 그 국토의 절반을 차지하고 전횡을 했습니다.
예.
네. 네, 그러니까, 뭐, 이 소장료를 막 착취했다는 말이죠.
네.
예. 그때 혁명군들은 성직자들을 많이 죽이고 유배 보내고 했어요. 그리고 혁명군의 장군, 이 베르띠에 장군이요. 이 교황 피우스 6세를 사로잡아서 프랑스로 압송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교황의 위는 결코 아무도 계승할 수 없다고 포고했거든요. 그때가 바로 1798년입니다.
네.
피우스 6세는 프랑스 남부의 리옹과 마르세유 사이에 위치한 발랑스 감옥에 유폐되고요. 이듬해인 1799년 8월 29일에 죄수로서 그 옥에서 옥사했습니다.
예.
그때가 81세였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538년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로마 교구장의 교회 수장령이 온전히 시행되게 된 때부터 교권이 프랑스 혁명군에 의해서 꺾이게 된 1798년까지는 정확하게 1260년이 되죠.
예.
성경의 예언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된 것입니다.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믿게 하려 함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자주 기억하게 합니다. 또 기억해야 합니다.
예.
처음부터 종말을 보시는 하나님은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것을 처음부터 보신 것이죠.
네.
우리는 그 예언을 연구해서 이렇게 이해하게 되었으니까 또 감사하고요. 성경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마음을 예수님께 온전히 바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또한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애청자들께서도 예언의 성취의 정확성을 확신하시고 확인하시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은총을 다 누리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 이 예언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성취되었는데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혹 교권국 당사자들은 그들의 입지를 생각해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개신교에서도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게 하는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인지요?
예, 저도 그것은 잘 모르는 일인데요. 제가 원래 3대째 속칭 장로교인이었거든요.
예.
예, 제가 이 속칭 장로교인이었다고 말하니까 들으시는 분들에게 좀 신뢰가 되는지도 모르는데요. 사실 장로교라는 종교는 없거든요. 예수교 장로회이고 혹은 기독교 장로회지요. 예, 그래서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혹은 예수교.
예,
그런데 장로회인데요. 사람들이 구별하기 위해서 그냥 쉽게 장로교라고 하니까 저도 그런 뜻으로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때 말세론을 좀 배웠는데요. 한 때, 두 때, 반 때를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그것을 7년 대환란과 연관해서 말하더라고요.
네.
예, 7년 대환란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온 세상 사람들을 회유해서 자기를 섬기도록 하는데 전 3년 반은 설득으로, 후 3년 반은 핍박으로 그렇게 한다고 가르칩니다.
네.
네, 그때 제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 가 누군가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사상이 상당히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누군가 하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역사의 종말의 때에 나타날 어떤 위대한 개인 인간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을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것 같거든요.
네.
예. 그것을 계시록 13장에 나타나는 이상한 짐승으로 표상된 세력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7년 대환란 이야기를 그분들은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네.
이건 사실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제가 들은 기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목사님, 7년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요?
예, 아마 그것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가져온 것 같아요. 거기 한 일에 동안 굳게 언약을 맺고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
이것에 준해서 1회의 절반이면 3일 반이잖아요.
네.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그 이야기는 구장을 공부할 때 자세히 얘기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장로교인일 때 배운 것과 재림교인이 되어서 배우고 연구한 것과 대조해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주 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아주 합리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저는 제가 이거 말하는 것은요, 믿는 거로 말하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네.
예, 저는 그렇게 신앙 고백적으로 단언을 합니다.
네. 목사님 설명을 명쾌하게 하신 것 같은데요. 애청자들께서도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뿔의 정체와 그 뿔이 행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성경이 계시한 본래의 실상을 바르게 알고 이 시대의 바른 믿음으로 예언이 지적한 바로 그곳에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목사님, 아직 다니엘 7장 내용이 다 설명될 것 같지 않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이 한 때, 두 때, 반 때와 그동안 성도들이 작은 뿔에게 붙임바 된다고 했는데요.
예.
그동안 성도들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적 작은 뿔의 권세가 뺏길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예.
그리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예.
우리가 7장 25절까지 오면서 사실 9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은 우리가 말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 9절은 26절에 있는 심판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예.
그 심판에 대한 계시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작은 뿔의 무서운 행사에 대한 예언을 주시면서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네.
아마 오늘 그 심판 사건은 다룰 시간이 전혀 안 되고요.
네.
다음 시간에 자세히 이야기해야 되겠는데요. 꼭 이해해야 할 계시니까요. 먼저 7장 25절, 26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예, 예. 다니엘 7장 25, 26절.
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25절 내용을 아주 길게 지금까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 작은 뿌리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는 것,
예.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하는 것, 예.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했던 것,
예.
그리고 성도는 그 손에 붙임 받아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낸다는 얘기.
네.
예, 그러니까 이 유스티니아누스의 예, 그 칙령이 실시되게 된, 방해 없이 실시되게 된 538년부터
네.
교황 피우스 6세가 베르띠에게 잡혀서 발랑스 감옥에 갇히고 죽게 되었던 1798년까지
네.
정확하게 한때 두때 반때 1260년이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설명을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26절에 이 바로 이어가지고 26절에 심판이 시작되면 작은 뿌리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라고 결론을 맺잖았어요.
네.
네, 이 심판의 심판정이 다니엘 7장 9절로 11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네.
7장 1절로 8절에 네 마리 맹수와 작은 뿔에 대한 계시였고요. 17절로 25절이 천사가 이 네 마리 맹수와 작은 뿔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계시였습니다.
예.
그 사이에 심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예.
이런 구조는요, 성경에 성도들이 환난당하는 것과 관련해서 자주 나타나는 구조거든요.
예.
하나님은 성도들이 환난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계시해 주실 때요, 거의 먼저 성도들의 승리에 대한 보증을 계시해 주십니다.
예.
그것을 계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환란에 대한 사실을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구조가 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언제나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능력을 보증해 주시기를 아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예.
우리가 창세기 3장 그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요.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보면은, 내간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너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네.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
네.
순서적으로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그 발꿈치 상하는 것이 먼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기록된 순서는 머리 상하는 걸 먼저 기록했거든요. 이것은 승리를 먼저 보증하시고 환난 중에 이 보증으로 성도들이 잘 견디도록 격려하시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이 다니엘 7장에도 이 작은 뿔의 행패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바로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네.
이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이 보증과 격려가 우리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목사님 시간이 너무 간 것 같은데요. 기도로 마치면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날 것을 기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기도. 목사님 기도하세요.
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엄청난 비밀을 알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깨달았으니 결코 속지 않고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예언으로 인도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